1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시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 지키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며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속이는 시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그 생활을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 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리우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도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가 가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가 청중이 없을 때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수식어를 찾자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며 눈물의 사람입니다. 즉, 눈물로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흔히 우리가 연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이 평온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가 쓴 시를 통해서, 그 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결코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출판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원치 않았던 다섯 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깊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매우 사적인 이 시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고백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시들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의 가슴을 열어제치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들에서 예레미야가 심각한 회의감과 의심 때문에 격렬한 내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나의 소명을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망상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면 어떡한가? 내 속에 있던 그 말을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위한 평판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가감없이 내놓으면서 예레미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이러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리한 갈등과 회의감을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들 안에서 그는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본문의 구절은 이러한 다섯 고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백문 안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자신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문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걸 우리 지금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읽기 전에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지금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 마음의 불평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가슴속 깊이 엉어리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주님의 인내심을 좀 멈추어 주십시오. 내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붙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그러나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하는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시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시간은 속삭이는 듯한 은밀하고 달콤한 시간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시간은 쓰라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지 마십시오.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일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면 제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당신의 재앙, 심판의 말들은 그냥 공허한 위협에 불과할 뿐이지 않습니까? 만일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권자들이 나를 가짜 선지자로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고 저는 뭐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맞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며 내가 과연 그분을 믿을 만한가? 라는 것이 예레미야 가슴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당돌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나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는 결국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며 가라고 하시더니 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던 당신은 결국 속이는 신의 물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멀리서 보는 당신은 철철 흐르는 그런 신의 물 같더니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니 당신은 바짝 말라버린 그런 신의 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까?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속이는 신의 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바닥이 드러난 강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 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보고 예레미야 믿음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외롭고 상처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속마음, 내 불편한 속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것까지도 내어 보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일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했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신명기서일 것입니다. 어느 날 신명기서가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온 나라를 개혁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결정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외치고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종교개혁이나 그런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명기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그때 그 신명기를 들고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그에게 한없는 슬픔과 비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시내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 가면 바닥이 드러난 그런 마른 겨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났는데,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냇가가 막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저 시냇가에 도착해서 저 물만 마시면 살 것 같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냇가 가까이 앞에서 가보니까 정작 그 시냇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말라 비틀은 시냇. 그러면 그 시냇은 지금 그 시냇 물을 찾아온 사람을 속인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어떤 곳은 집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산사태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도로가 막 무너지고 끊겨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그런 것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몇 가지들은 고통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의심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하거나 거슬리게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심한 좌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의심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도로가에 돌을 달리다 보면요 둔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둔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속도를 줄이십시오라고 둔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느리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속도 완충을 위해서 둔 그런 둔턱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야 할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매달렸던 그 신앙의 대상,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서서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신앙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종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의 대상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힘 있는 신을 찾아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이런 경험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경험이냐면 이런 신앙의 붕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을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신앙, 그 신앙은 가히 영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그 영웅적인 신앙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굉장히 영웅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그렇게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웅적이고 열정적인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이르고 요구하였느니라. 하려고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했습니다. 사탄은 너를 그의 채 속에 집어넣어서 넣고 흔들기를 원한다. 사탄은 알곡을 무자비하게 비벼대서 오직 겨만 남기려고 한다. 너에게 경고한다. 베드로야, 너는 결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그의 방식대로 한다면 너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내게는 그가, 너에게는 그가 불어버리는 것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에게는 지금 네가 신앙 영웅주의로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너에게는 신앙 영웅주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너의 신앙은 나와 함께 고난받고 죽겠다는 의지나 그런 결심,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33장 32절입니다. 안 찾아놓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몬아, 베드로야, 내 신앙에는 나의 중재,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내 신앙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이 실패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신앙적 열심,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우리 신앙이 존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 네 자리에 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네 대신 행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너를 대신해 믿기까지 할 것이다. 우린 예배 시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저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행동들이나 말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무거워서 더 이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믿지 못하고 멈추어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져다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 즉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난리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나를 너무너무 무겁게 해서, 나를 너무너무 나를 짓눌러서 도저히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즉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면서 떠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이 바뀌길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남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신애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은 이분만이 경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아마 다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매달려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라는 이런 경험.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도 믿는 일, 즉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굳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었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 붕괴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크기와 깊이를 체크하게 만듭니다.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만큼 내게 큰일이 닥치고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그런 어떤 상황을 한번 겪고 나면 그때 신앙이 정말 믿음이 성숙하신 분과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의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참으로 한참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집요하고도 완강한 그리스도의 결심, 나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온몸과 온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그런 어떤 쓰라림이나 아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 달콤함을 맛보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속이는 시내, 단순히 속이는 시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참고 기다리시느냐? 제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눈물이 보여야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고통과 절규는 사랑하는 친백성들을 향해서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뇌에 찬 기도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속이는 시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온몸으로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읽으며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며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속이는 시내로 계신 분이 아니라 비록 천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